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고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2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지껏 보았던 1장 내용은 그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었죠. 앞부분인 1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인 18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2장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정착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예수님 태어나시는 걸 기준으로 1장에서는 탄생 이전, 2장에서는 탄생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전개가 되는지를 기록합니다. 지금부터 보게 될 2장 내용은 앞부분이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 안에는 샌드위치 구조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방박사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읽는 3절까지 나오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헤롯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9절부터 12절에서는 다시 동방박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동방박사, 헤롯, 동방박사. 이렇게 해서 이 두 부류가, 그러니까 동방박사와 헤롯이라고 하는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대조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동방박사들은 온전하게 아름답게 반응하고 행동한 것이고요. 헤롯은 악하게 주님을 핍박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오늘은 이제 1절부터 3절, 비록 짧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에 대해 기록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사건인데 이걸 한 절도 안 되게 굉장히 짧게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소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매우 중요하지만 이 마태복음이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탄생 자체에 대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는지 기타 등등을 핵심적으로 보지 않고 주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죠.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절에 보면 시기가 나오죠. 헤롯 왕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은 헤롯 왕 때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 신약 성경을 보면 헤롯 왕 가문을 보면 할아버지도 헤롯, 아버지도 헤롯, 아들도 헤롯, 이렇게 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헤롯 할아버지 때 이야기냐, 헤롯 아들 때 이야기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찾아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 4년에 죽습니다. BC 4년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조금 이게 뭔가 싶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BC와 AD,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 예수님 태어나기 이후, 이걸 기준으로 기원후 1년 이렇게 딱 잡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 4년에 헤롯이 죽었다 이러면 이게 뭔가 싶은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달력을 예전에 만들 때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달력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연대를 잡은 게 아니고 한참 뒤에 달력을 새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달력을 만들 때에 수도원에서 일하던 공부하던 수사들이 만들곤 했는데 날짜를 잘못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미 다 달력 출간해서 인쇄해서 다 나눠주고 쓰고 있는데 지금에서 고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주전 5년, 6년 이쯤에서 이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2025년이 아니라 2030년쯤 넘어가는 거죠. 근데 뭐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여하튼 예수님은 헤롯 왕 때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는 본문에 안 나오죠. 우리가 오늘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기념하곤 합니다.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설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로마 시대 때에 12월 25일 날이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고 축제를 즐기던 날이었는데, 그날을 그냥 예수님 탄생하신 것으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는 입장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훌륭한 인물은 태어난 날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태어난 날과 죽는 날이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유월절 시기가 다가오고 부활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유월절 때고요. 유월절은 이제 봄, 3월이건 4월입니다. 이스라엘은 음력 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활절이 매해 바뀌죠. 여하튼 한 3월이나 4월쯤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인데,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는가? 3월이나 4월쯤 태어나신 게 아닐까? 태어나실 때와 돌아가실 때가 똑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니까 태어난 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잉태가 되었던 날, 그때부터 태어난 거로 간주해서 잉태가 된날 돌아가신 게 아닐까, 이런 추정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잉태가 된날 돌아가시면, 돌아간 날짜는 정해져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날짜가. 그러니까 이게 3, 4월쯤에 잉태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40주가 지나고 나서 태어났을 거니까, 그러니까 3, 4월쯤 잉태가 되고 40주 지나고 나면 12월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12월 25일 날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중요한 건 날짜를 모른다는 겁니다. 별로 뭐 그게 어느 날짜가 하는지가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어떤 분들은 우상 숭배하던 날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특정한 날 하나 정해서 없는 것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태어난 장소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장소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맨 앞에 벳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베이트, 이게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 이 단어는 떡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벳, 레헴, 이두 가지를 합쳐서 베들레헴, 이렇게 우리말은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는 베이트, 레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집이라는 뜻이고요. 이 떡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베들레헴이 구약성경에 유명하게 등장하는 부분,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시면 룻의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원래 살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떡집에 살았는데 기근이 찾아와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그리고 남편이 이제 나오미 부인이었죠, 부인을 데리고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먹고 살 것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분들의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룻도 베들레헴에 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두 번째 유명한 부분은 당연히 이것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사울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왕을 세우겠다 하시고 사무엘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 살았느냐?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동네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윗의 동네를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고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는데, 그 이유는 베들레헴이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다, 기록이 나온 뒤에 동방박사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밑에 보시면 누가 찾아왔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찾아온 사람들 이렇게 기록하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비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찾아온 사람들을 동방박사라고 써놨는데,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록을 해놨죠. 동방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딘지 모릅니다. 동쪽인 거예요, 동쪽. 이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이면 이란, 이라크, 인도, 심지어 한국까지도 다 동쪽인 거죠. 여기서 이 동쪽이라고 표현한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먼 곳에서 찾아왔다는 뜻이고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방 땅에서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찾아온 거죠. 이들은 이방인이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들일까요? 율법이 없는 자들. 구약도 없고 율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찾아온 이방인들은 도대체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메시아와 직접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읽다가 야,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가 보다 그런 기대를 갖고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태어나셨나 하고 찾아온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메시아랑 상관도 없고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버림받은 이방인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뭘 보고 찾아왔죠? 별을 보고 찾아왔죠. 이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야, 신기하게 별을 보고 찾아왔네 이럴 수도 있지만 되게 불쌍하고 가련한 겁니다. 호중이나 아는 게 없으면 별을 보고 찾아왔을까? 구약 성경 한 구절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눈곱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정말 신기하다 이러고서는 찾아온 거죠. 만약에 율법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동방박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좀 나쁘게 표현하면 쥐뿔도 모르는데 또 메시아가 태어나봤자 그들을 구원할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찾아왔나 싶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디 살던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다. 동쪽에, 그것도 가장 먼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나요? 우리 율법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보고 그 약속을 이렇게 소중히 생각했나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게 우리랑 직접적인 상관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 당시에 태어났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메시아와 상관없고 약속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죠? 그럼 이들이 와서 어떻게 했는가? 참 가련하게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묻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이방인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셨나?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참 가련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이분들이 처음에 온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스라엘까지는 대충 얼버무려서 오기는 왔는데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가서 물어보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지만 아는 게 없으니까 와서 묻죠. 유대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알려줍니다. 이것도 참 묘한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죠. 어디서 태어나는지 모르는 동방박사들은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런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여하튼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것 때문에 생겨나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묘하죠? 원래 누가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전하고 그리고 또 메시아를 맞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알려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거꾸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저는 이제 가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전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잖아요.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 성탄절이 되면 누가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나요? 여러분, 다 텔레비전 켜보시면, 성탄절에 보면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이방인들이 베들레헴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베들레헴에 원래 사람들은 거기 구경하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동방박사들이 왜 찾아왔는지를 기록합니다. 동방박사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백합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이 찾아온 목적이 분명해요. 경배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것도 참 중요하고 독특한 부분인데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까요?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로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나요? 모릅니다.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고 자기들을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라는 걸 아나요? 모릅니다. 근데 모르는데 그냥 무작정 경배하는 겁니다. 그 경배를 하면서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배는 온전한 경배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경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알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동방박사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경배를 하러 이제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 경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죠. 3년 동안 주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건 이게 유일한 장면입니다. 잘 모르지만 이분들은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겠다고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동방박사와 관련된 첫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매우 짧은 구절들이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또 이미 말씀드린 내용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나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그게 온전한 반응인 거죠.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경배를 했는가? 이방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지 못했던, 메시아와 혈통만 놓고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경배했습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뭐를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박사 모든 점에서 대조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거리는요, 가장 가깝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동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옆동네로 가서 찾아가면 베들레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 어디서 태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거리도 가깝죠? 알고 있죠. 메시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동방박사들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들었잖아요. 막 소동하거든요. 소동한 다음에는 안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막 소동만 하고 팔 옆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안 갑니다. 안 찾아가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이건 뒷부분에 우리가 내일 이제 다음 주 가서 이제 살펴볼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있으면 헤롯이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다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애들을 죽이거든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헤롯이 군대를 보냈다는 것을 알았으면 빨리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구해내고 메시아를 어떻게든 탈출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묘한 것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께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믿음으로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많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거꾸로 적게 은혜를 받고 적게 계시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안 찾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묘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다 이방인이니까, 아,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동방박사 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런 부분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대로 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늘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섬기는, 예배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 형편 때문에 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을 입고 가난하게 모습으로 찾아오셨을 때에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수많은 은혜와 계시를 받은 자들이 있었으나 주께서 먼 동방에서 동방박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경배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에게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는 것이 주님 앞에 가장 귀한 은혜, 가장 큰 특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그리하여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찾아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